누가복음 43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21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9장 1절부터 27절을 상고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두 가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과 신실함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룹니다. 삭개오의 구원, 선두적인 죄인.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우두머리 죄인이요 선두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범죄함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과 과거의 청산에 관해 주님께 한 그의 자백에서 삭개오는 그분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고 말했습니다. 토색하다라는 말은 강탈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리들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거나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늘려놓고는 고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손해배상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그의 강탈을 언급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가 강탈한 양의 4배로 한 것은 매우 정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한 강탈의 행위를 완곡어법으로 언급했습니다. 죄 지음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던 사람 삭개오는 이제 그의 죄 많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완전한 손해배상을 해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애씀.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고 말합니다. 비록 삭개오가 주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보았다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본 것은 삭개오 편이 아니라 구주 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주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봅니다. 아무것도 죄인에 의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심지어 보는 것까지도 구주에 의해 되어졌습니다. 6절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환영한 것을 봅니다. 사람 구주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심. 삭개오는 틀림없이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극도로 멸시받았고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소외당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는 문둥병 걸린 사람보다 더 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앞에서 구주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와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온 여리고시가 그로 인해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7절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고 말합니다. 구주의 구원의 역동적인 힘의 자동적인 결과. 1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삭개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주를 그의 주로 깨닫고 매우 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비록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여러 차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12장에서였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그의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온갖 탐심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14장 33절에서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에서 그분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관계 있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에 이어 18장 22절에서 그분은 부자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들로부터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되풀이하여 물질적인 소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물론 삭개오는 이 귀한 말씀 중 그 어느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 그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8절에서 삭개오가 계속해서 주님께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한 말은 손해배상에 대한 율법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의 구원의 역동적인 힘의 자동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례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사실상 주님 자신임을 봅니다. 5절에서 그분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그분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절들을 종합해 볼 때 5절의 나는 9절의 구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실상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구원이 임합니다. 그분이 유하시는 곳에는 어디에나 구원이 있습니다. 압제 아래 있는 포로. 우리는 삭개오가 그분의 구원의 역동적인 힘으로 인하여 그가 행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 구주께 반응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람 구주께는 역동적인 힘이 있으며 이 힘이 성령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년을 베푸셨습니다. 4장에서 그분은 포로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선포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므로 주의 영이 그분 위에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도록 임명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므로 천두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의 눈에 그는 압제 아래 있는 포로였습니다. 구주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부터 삭개오는 아마 어떻게 하면 그의 죄 많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는 그가 로마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세금들을 모으는 세리로 일하고 있다는 데 대해 양심 안에서 틀림없이 정죄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조국에 대한 매국노로 자신의 양심에 정죄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의 죄 많은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압제당하는 포로였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개오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였음을 봅니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4절은 그분에 관해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찾으려 그곳에 가셨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일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야만 했습니다. 구원과 희년의 왕국.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구주 자신이 곧 구원이심으로 사람 구주가 계신 곳에는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은 곧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삭개오의 집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전 가족을 위한 희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근처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례와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례를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소경은 구주로부터 시력을 얻고 두 번째 사례에서 삭개오는 구주를 역동적인 구원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구주로부터 시력을 얻은 다음에 구주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주께서 바로 구원이시며 구원은 희년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선두적인 죄인이 은혜의 희년 안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 이 왕국을 그의 희년으로 누리고 있으므로 구주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실함에 대해 가르침.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좀 더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고 말합니다. 이 진전된 비유는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앞의 사례의 연속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묘사합니다. 귀인. 12절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계속합니다. 이 어떤 귀인은 가장 높은 신분, 하나님 사람의 신분을 지닌 구주를 상징합니다. 갈 때란 구주께서 죽음과 부활 후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상징하며 돌아오려고는 구주께서 왕국과 더불어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각 종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분깃. 13절의 비유는 자기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고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수의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의 비유는 공통된 구원에 근거하여 각 종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통된 분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비유의 초점은 동일합니다. 즉, 종들의 신실함이 오는 왕국 안에서 보상으로 받을 그들의 분깃을 결정할 것입니다. 13절에 의하면 귀인은 종들에게 을 열 문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100 드라크마나 1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의 총액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14절은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을 원치 않는다고 한 그들의 선언은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착한 종들과 악한 종들 15절부터 17절은 귀인이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장사하여 얼마나 남겼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계속합니다.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18절과 19절은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오는 왕국 안에서 보상으로 차지할 권세가 정도에 있어서 다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20절과 21절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를 간직하여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고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간직했다는 말은 신실하지 않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구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게으른 방법으로 유지한 것을 상징합니다. 21절의 무서워함이라는 말은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계속합니다. 외관상 주님의 일은 항상 무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표면상으로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아무것도 없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사의 사용을 소홀히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은사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밀어내어야 합니다. 돈을 은행에 두는 것은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그분의 부요하심을 나누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23절의 별리는 그분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얻은 유익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24절부터 26절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계속합니다. 문화를 빼앗는 것은 오는 왕국 안에서 나태한 믿는 이들로부터 주님의 은사를 빼앗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는 것은 신실한 믿는 이들의 은사가 증가되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익을 획득한 모든 사람에게는 오는 왕국 시대 안에서 더 많은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안에서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는 왕국 안에서 그가 가진 은사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고 그 비유는 계속합니다. 이것은 구주를 배척하는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야 할 필요성. 우리는 왜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전진된 비유가 삭개오의 사례를 뒤따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따라 나오는 10장에서 동일한 사실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일한 일들이 14장, 16장, 17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19장에서 우리는 구원 후에 주님을 섬김을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비유는 어떤 귀인에 관한 말로부터 전개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분은 분명 고귀한 출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고귀한 출생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고귀한 출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 구주의 출생이었으므로 오직 그분의 출생만이 고귀합니다.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서 은사들인 문화는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이 비유는 공통된 구원에 기초하여 각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통된 분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비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생명을, 그 은사들을 지닌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은사들을 장사하기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남김과 보상을 받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열 문화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할 것이며 다섯 문화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오는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능력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강한 암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희년으로서 잃어버린 기업에 대한 그들의 누림의 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열 고을이나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희년의 누림의 일부요, 회복된 장자권의 누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오늘의 희년은 미리 맛봄이며 다음 시대에서의 희년은 더 완전한 누림일 것입니다. 오는 시대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으로 받는 땅을 누릴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고을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와 희년에 속한 우리의 누림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놓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오는 희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시대의 그들은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오는 왕국시대 안에서의 희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되풀이하여 14장, 16장, 17장, 18장에서 강조하고 19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오는 왕국 안에서의 보상을 놓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왕국 시대의 희년의 누림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